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최초의 천지를 지으셨던 거룩한 그 목적을 우리를 향해 이루시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주의 형상의 회복에 따라 거룩해 하심이옵나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패한 성품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가야 될 부르심에 마땅한 도리를 깨달아 알아 주의 도우시는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죄와 싸워 이겨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힘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상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을 실행하시오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사역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또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겉보기에는 같고 겉사람은 똑같이 후패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빚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신령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는 줄 알며 그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베푸신 교회의 복과 교회 안의 한 지체 되어서 말씀을 나누게 된 영적 신령한 회복과 교통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며 저희 심령이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을 입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상하며 섬세한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저희를 이끄셨사옵나이다. 저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오늘도 예비된 문답을 살피며 궁구할 때에 주의 말씀을 열어가며 말씀의 도리를 깨우치자 할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조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진리와 한 가지 복음의 교훈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구 요리 문답. 문답서. 31페이지, 제6주일 16, 17, 18문인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6문부터 문답을 18문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함께 질문과 답을 같이 18문까지 읽도록 하죠. 중보자는 왜 16문 시작? 중보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6, 17문에 의해서 우리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단순한 사람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그간 하나님이시로서 인간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중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뭐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며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자로서 주장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게 시편문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질 못합니다. 믿질 못하는 것이죠. 18문은 모든 신앙의 이제 걸림이 됩니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중보가 되어진다는 신학적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16, 17문에서 혹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 일의 현실로서 누가 그런 분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이 부분은 늘 걸림이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된 신성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 그때 바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강한 핍박이 몰려오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저자가 참남하도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치부하니 저자가 죽어야 될 자라.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지금 구약성경이라는 성경 전체를 손에 들고 읽고 날마다 묵상하나 그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우리의 참 중보요 메시아로서의 오실 이가 참 인간이며 하나님의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가 어떠한 자로 어느 때에 어떤 경로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갖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 때에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안에서 구약의 중보자의 예언적 성취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이게 어떤 대목입니까? 지금 15절 보세요. 15절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 예수를 이제 시험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17절에 묻고 18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악함을 가르치고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께 갖고 와서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24절에 자기의 논거를 제시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33절에 따라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했다는 말 듣고 사두개인들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생각에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적 난제를 물었던 것이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그것 적게 되는 계명이요 네 손을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두 계명이 이건 둘째 계명이라. 이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의 강령이라.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죠. 그리하여 결국은 지혜의 싸움이요 신학의 싸움이 열어지는 대목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나 바리새인의 질문은 결국 예수님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무지와 예수님의 사이비성을 그들이 증거하겠다라고 감히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오히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의 답변에 압도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미조차 해석하지 못할 만큼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역질문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역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참으로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그 단적인 증거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와 맞물려 41절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리스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은 것은 성경 전체를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에 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 이게 말씀하셨으므로 성경 전체의 내용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바로 읽느냐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손인가? 좀 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풀어주시기를 누구의 자손인가? 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긴 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19문항에서 보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당시 계시록이 없죠. 이제 말라기까지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역대하가 됩니다. 책 순서가 바뀌니까. 그러면 어쨌건 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그들은 사무엘하 7장의 소위 다윗 언약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권의 회복,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권을 무궁토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다윗의 후손들의 다윗에 이어 그 왕권의 세력이 영영이 영구토록 할 것이라고 주신 약속이 다윗 언약인데 그들은 이 다윗 왕권의 성질을 알지 못했죠. 이 다윗 왕권, 주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했던 다윗에게 준 약속으로서의 다윗 왕권의 영구성과 무궁함에 대한 그 약속은 어떤 성질의 왕권이며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 세워지는 다윗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다윗 왕권은 어떤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다윗의 후손의 왕권이 공고히 될 거라는 이 약속에 기초하여 지금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지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계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중간기 400년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 시대 때 헬라 지배와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즉 그리스와 그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던 그들에게는 다윗 왕권의 상실인데 다윗 왕권의 상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 왕권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무엘 7장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 그 왕권을 이어 그 나라가 영국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실현이요 성취로 올 것이므로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이룰 자는 곧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 왕권을 회복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답이 순연하게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이 후손이냐 물을 때 그들의 답은 뭐죠? 다윗의 후손입니다라고 대답되는 것이 뭐 명쾌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족을 안 하셨어요. 43절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고 되물으신 거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물어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가? 이 주라 칭하여, 다윗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다윗이 이미 약속을 받았던 그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몸의 후손으로 날 자인 그리스도인 다윗의 후손을 보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라 하였는가라고 물어보면, 어찌 주라 고백했는가? 이 주라 고백하는 이 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호칭이요 명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주라는 고백을 자기 후손에게 다윗이 하였겠는가? 그것도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언적 은사죠. 다윗이 안에 예언을 한 거죠. 다음에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자신이 선지자인 거로 미리 보아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봤다, 미리 봄. 그래서 실제로 환상적 체험 속에서 예언의 형태로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컨대 내가 어떤 말에 근거하여 43절을 말하느냐면, 44절을 보라라는 거예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그러면 44절에 주께서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주께 이를 때이내 주는 누구냐면 너희가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 곧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서 다윗이 내 주님께 이르시되 내가 요 내가는 앞에 주께서의 주죠. 내 원수를 이내 원수는 내 주께의 내 원수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하였는가? 45절에 다시 정리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즉내 주여 내발 아래 둘이네 원수는 다 그리스도인데,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는가라고 물었어요. 이게 시편 110편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0편에 보면 1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 말의 뜻을 너희가 이해하는가? 시편 110편 가만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시리라. 그럼 권능의 호는 왕권을 의미하죠. 왕권에 대한 선언이 있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통치하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자로 칭함을 입어 거룩한 옷을 입으니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여 자신의 마음을 주의 교훈 앞에 헌신하니, 헌신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의 통치가 임하니 새벽 이슬같이 맑고 정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삼고 이루어질 교회로 인한 주의 백성의 모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근데 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냥 인용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제사장 대문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나온다,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지금 4절에는 이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동시에 뭐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임을 4절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주의 우편에 주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그 주께서, 그러니까 110편 1절에 설명한 내주가 바로 여 주께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신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 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한 시체로 가득히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신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라. 5절, 6절, 7절이 계시록적 묵시적인 표현에 대한 인용으로 그대로 계시록에 사용되어 버립니다. 사실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계시록 12장을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교도 갑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 5절 6절 같이 읽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시편 110편과 마태복음 22장과 서로 연결돼 나가며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서 9장과 맞물려 나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질문의 초점은 계속 어디로 모아지죠? 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가 하는 데 있어요. 누가?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자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동시에 된 자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했을 때 누가 이런 자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그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의 의도는 마태복음 22장의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곧 하나님과 방불하게 그 앞에서 그를 경배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부인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죠. 그리스도가 곧 누구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은 사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주라 칭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그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면 곧 무엇일 것인데? 사람 일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다윗 자신이 선지자 성령에 감동하여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너희는 뭘 모른다? 그리스도가 곧 사람으로 오시나 그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듣고 저자가 참남하도다. 어찌하여 저자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시거늘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죄사함을 말하는가라고 그들이 광분을 하죠. 그 광분할 때그 모든 것은 다 뭐의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에서 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우린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교회와 그 다음에 한 아들이 나와요. 아들, 아기가 나와요. 즉,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애쓰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라는 것을 용, 즉,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계시록 12장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을 다시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금 12별에 면류관을 썼다. 달이 그 발 아래 있고 머리에는 해를 입었으며 열두 면류관을 썼으며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써 부르짖는데 해산하면 4절 끝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용은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시편 2편이 인용돼 쓰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으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 돼 있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 곧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시편 2편을 가볼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9절까지 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같이 읽으면 9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7절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의 내용이 계시록 12장이 이어지면서 9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의 실마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관계,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관계를 성부는 낳으신 분이요 성자 하나님은 낳음을 받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했죠. 어떻게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낳은 분이요 낳음을 받은 분이란 표현으로 우리가 붙였을까, 그렇게 표현을 할까, 두 분의 존재의 관계를. 그런 성경적 근거는 시편 2편에서 나와요. 실제로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 이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 이 땅의 경륜적 삼위일체 말고 내재적 삼위일체의 두 분과의 관계성의 의미도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은 즉 12절에 오직 생명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신 너희가 망할 것이라 함으로 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 나오는 것 외에는 생명을 구할 길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계속 12장 가보세요. 그러면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의 낳게 되는 오는 그 아들은 누가 낳죠? 여자가 낳죠. 이 여자는 곧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 가운데 출생하는 아들이에요. 그럼 이 교회란 건 무엇이죠? 교회란? 창세 이후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 사건, fall, 타락한 사건 이후에 주께서 재림하시길 때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이 전체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 이루셔 행하신 일은 곧 뭘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심이었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약속의 기반을 뭐라니 우리가 언약이라고,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형태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그 씨앗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그 암시적으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여 애굽에 들어간 백성을 불러내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윗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 오임을 얘기하면서 에레미야 36장, 에스겔 31장,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등에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속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곧 교회였던 것이고, 그 예수님 당시에 겹쳐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교회, 즉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교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 주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즉 교회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즉 유대인 가운데 바로 아들이 나올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이 아들이 교회가 곧 사람의 구속받은 백성의 무리이므로, 즉 교회로부터 여인으로부터 아들이 났다는 것은 이 아들이 곧 사람일 것을 설명해요. 이해하시죠?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거라는 시편 2편의 내용은 그가 곧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신성적 권능과 그 아들됨의 존귀성이 설명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그 아들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거라는 것은 사람의 권세를 넘어 그가 바로 시편 2편과 연결되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시로서의 그의 신성적 신비성이 설명되고 있는 맥락과 만나버려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인의 몸을 낳을 바로 그 아들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리는 그 자로서의 시편 2편에 연결질 때 그는 사람, 즉 교회로부터 오는 아들이므로 사람이겠으나 다윗의 후손을 올 자이겠으나, 그럼 불구하고 그가 곧 뭐죠? 하나님이심에 대한 연결점이 계시록 12장에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2장과 그대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을 가게 되면 계시록 1장 볼까요? 1장 1장 12절 10절 같이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라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 인자 같은 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가 있으며 그 오롯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좌우에 낯선 검이나 그 오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같이 읽으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죽었을 때 볼지어다 이제 세소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럼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세요.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1장 8절 같이 읽으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죠? 주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누구죠? 주 하나님. 17절에 처음이요 나중인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인 자가 곧 알파와 오메가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바로 8절의 주 하나님과 신성적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성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 전체 속에는 어린 양과 10절, 4장 10절, 4장 10절.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적용됐으며 그리스도에 적용된 바로 그 표현이었는데,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도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창조주로서의 그 권세를 찬양하는데, 5장에 가게 되면 5장 12절부터 가리켜서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즉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해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 가운데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동등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같이 받으시죠. 그럼 여기 전체 내용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신다. 그 어린 양으로 오셔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교회가 낳은 아들로 오시지만 그가 바로 주 하나님이요 그가 시편 이문에 만국을 철저로 다스릴 자요 그가 그러므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같은 자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글로 모아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요. 여호와 증인이 틀린 것이요. 몰몬교가 틀린 것이에요. 제 아무리 설명하다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다 틀린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관을 갖지 못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신관은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수학도 모르는가? 수학도 아니지. 산수도 모르는가?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없수 여기를 받지만 삼일체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삼일체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여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권세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전혀 성경을 모르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같이 한 절씩 교독하죠.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40절 같이 읽죠. 하나님 속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어서 아주 치열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실 때 이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실제로 주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38절 보세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 속에서 계속 주께서 나누시고 계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자요 자신을 봐왔은 즉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 라는 이 일치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복음 전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치열한 논증의 얘기가 계속 여기서 발견되게 나타납니다. 10장 37절 보게 되면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해 하시어 아버지께 세상에 보내신 자 따라서 아버지께 의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인 곧 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한 일을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인성으로 오셨으나 그가 참 신성됨에 대한 증거를 그와 같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시 부분이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학적 정당성을 유대인이 취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참남하게 일컬음으로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신학적 이유를 갖고 죄책감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 자여 차라리 모른다 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로되 안다 하였으니 너희가 죄를 범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선언 속에 하나하나 이 실현을 위하여 성취의 내용을 풀어가는 맥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가 중보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오셨으나 그가 곧 하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이제 지금 4장 넘어가면 12절부터 내용이 나와요.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릿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릿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은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도다. 이랬죠? 그러면 이 역사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예언된 부분을 끌어온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이에요. 이사야서 9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9장 보셨어요? 그러면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을 그냥 인용했죠? 그럼 이사야서 9장이 인용된 이 9장이 내용이 쭉 내려 6장에 가면 6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낳았고 그 하늘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7절에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하나님 열심히 줄 것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 1을 인용한 9장 2부에서 인용한 그 1절과 2절을 인용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적 측면을 얘기했지만 그 사역을 측면을 얘기한 이사야 9장의 인용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자의 존재적, 신분적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9장 6절, 7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오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 예언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족보가 쭉 나와요. 3장.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 안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상은 헬리오. 그것도 쭉 족보가 이어져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38절 같이 읽으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왜 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까? 지금 다 육적 혈통을 따라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38절 맨 마지막에 아담이요로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라고 혈통적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말을 붙인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뭐냐면 4장부터 나오는 흐름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요단강에 돌아서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을 같이 읽으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것을 행하여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즉 존재의 확인을 신분적 확인을 전제하고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면 이란 게 아니고 일진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적 확인이 마귀를 통해 드러나는 맥락 안에서 유대광의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쭉 보세요. 보시고 누가 보면 4장 16절 이하에 나사렛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주께서 18절 이사야 선지를 이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윤하고 16,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였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끌어와요. 그걸 다시 끌어가고 이사야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신분적 확인이 사역과 맞물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의 내용이 나오는 게 귀신 쫓는 얘기가 3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모든 이적과 이 사역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36절 뭐라 그래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이 질문과 이 놀라움 속에서 바로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져가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 하나하나 속에서 바로 그가 나사렛 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18문의 질문 앞에서 답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 그가 바로 참 인간이요 참 중보자이시다. 그걸 선언했고 있고 성경은 바로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을 믿는 기독교가 바로 예수교인교예요. 야소교인교예요. 예수교인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과 그의 우리 위한 속죄의 이 모든 이 복음적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걸 달리 해석하면 제 아무리 찬란하고 빛나고 아주 능란한 언어로 지식을 자랑하며 설명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요 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에 속한 자가 못 됩니다. 따라서 해방 신학이니 자유 신학이니 오늘날 신학계는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거의 도로 변질돼 버렸어요. 학교를 찾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 바깥으로 공부하러 나가려면 학교를 갈 학교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찾기 어려운데 그 몇몇 학교들만 남아 있는데 복음이 다 변질되어 갑니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내가 올 때에 너희가 내 믿음을 보겠냐 하신 그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되신 분, 누구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다시 그 말은 뭐죠? 중보자의 사역이라. 중보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은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영적 은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며,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가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분으로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이 존재적 변화를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으로 우리를 가리우십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앞 시간 한 시간 강의한 거잘 이해하셨어요? 빵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시다라고 말은 해도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에이, 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퉁퉁대면, 아, 그렇다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속은 상한데.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성경 어디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예, 아, 이건 됐어요. 더 나머지는 책임 안 져요.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것까지 제가 하는 일이고, 그 나머지 그걸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또 남에게 말할 수 있고, 이건 제 책임이 아니지요. 거기까지 만약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에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숙제를 내드리고 검사하며 나와서 한 사람씩 발표하시오 하고 발표를 듣고 내가 질문해보고 그래서 그 틀렸다 하고 연구 수업을 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부분의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맞고요. 한 12명으로 제안하는 그 소그룹 공부해서 한번 그걸 한번 훈련시켜볼까요? 저는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 될 거예요. 피곤치도 않으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죠. 해보시오. 질문만 자꾸 하면 되니까. 아무튼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인간의 무지한 성경을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들에게 물었던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주께서 자신이 어떤 분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에 근거한 적극적 풀이로서의 그걸 증거하신 유일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해가는 가장 결정적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갈리사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곧바로 어찌하여 다윗을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가 라는 말과 이 맥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야나 시모나 네가 보겠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리는 세상이 너로 알게 아니요 하늘로부터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 주를 몇 번이나 부인해요? 세 번이나 부인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명백한 성경적 진리를 얼만큼 깨달은지 모르나 그 고백까지 이뤘던 이가 주여 안 됩니다. 내가 주를 막을 일입니다 하고 물러가라 이 사단의 자식아. 네가 사단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받을 만큼 주를 위한 열심이 있었던 자인데 그 열심이 어디서 얻겠어요?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가 왔을 텐데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배도를 한 거죠. 배도. 주를 부인한 거예요. 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그 신앙의 인식, 예수님 누구신가를 아는 이 신앙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남들을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아는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주님이 나는 잘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이랬다면 부인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러하니 그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그러한 즉 그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또 실로 이걸 믿고 고백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위협이 강하게 오게 되면 주인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말하게 된 일이 우리 가운데 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죠. 주께서 그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자리까지 주께서 세워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는 바대로 행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바대로 그 고백을 인격적인 지배를 갖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생명의 위협이 강하게 있고 눈에 보이는 끔찍한 고난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수하고도 주를 부인치 않고 인정함으로 핍박과 박해의 자리 속에 의연히 들어가거나 두려워 떨며 들어가거나 어쨌건 피하지 않냐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주께서 미친 은혜는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해관계의 큰 손실을 눈에 보고도 하나님 뜻이 그렇지 않으므로 내가 그걸 따를 수 없겠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탁 놔버린단 말이에요. 주의 뜻이 아니니 내가 잡을 수가 없다고 탁 놔버린다고. 그 떠나가죠. 이 네 놔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께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거를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뜻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그걸 꽉 움켜잡을 때, 욕심 때문에 움켜잡을 때 우리는 이제 배도를 한 거죠. 움켜잡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요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요. 그것을 그냥 놔버릴 수 있었던 것 또는 박해를 감수할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탓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부인한 자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붙들려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 한번 부르신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외에는 의지할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신앙적 반응으로 설명한다면 낮다 떨어졌다 낮다 떨어졌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디 있을까요? 떨어져 있죠, 주로. 그래서 올라갈 길이 없는 거죠. 조금 올라갔다가 1m 올라가고 10m 떨어지고 거기서 1m 올라가고 다시 10m 떨어지니까 계속 어디로 내려가요? 지옥으로 내려갈 따름이죠. 우리는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1m 올라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주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를 맺는 일이 있어도 그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한 것이라 하고 사도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결코 패배주의나 절망주의로 성경은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신앙 안에서 일생 사는 동안 항상 믿지 않는 자처럼 죄악과 짝하여 살 것이라.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죄악과 짝하여 사는 너희를 그냥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계속하여 범죄하는 일에 실족하는 일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므로 어떠한 죄의 세력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면 이긴다라는 적극적 소망과 희망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깨어 있으라. 너희가 잠자면 패할 것이요 깨어 있으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패배를 맛보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다음에 주의 도우심에 의지하면 죄조차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경험이나 요소, 이 경험 요소가 얼만큼 강력하게 다가오느냐라고 할 때 절대적 우세승으로 확실하게 학교상 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게 차이예요. 경건의 규모와 길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겠지만 변화는 압도적으로 있는데 압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예민성이 같이 커져가서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만족과 자기 의에 대한 충만성에 취하여 있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없는 게 아니고 승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에 대한 인지와 영적 감각, 자극이 더욱더 예민해짐으로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부패한 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승리가 없이 예전의 모습대로 죄와 짝하여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인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 늘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성화의 불가능성과 비실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가 신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이루어지십니까? 질문을 그렇게 멋있게 못하나? 성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럼 성화가 아예 안 이루어지나요? 맨날 죄를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진 것을 알아요? 그 말하면 좀 민망하죠 답변하기가. 민망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성화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답이죠. 신자는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죄의 부패성을 알아가기 때문에 성화에 비례하여 부패성도 예민해지죠. 양심이 털이 났을 때는 뻔뻔했으나 양심이 예민해지니까 그죠? 바람에 이는 뭐라 그래 이거 윤동주 씨의 뭐예요 이거 하늘에 어떻게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나 이 생각이 안 나네 고등학교 때 서시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민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에게 자기 성정대로 짜증을 내도 죄란 생각은 안 했죠. 왜냐면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남자가 아 여자가 뭐 했어? 여자가 집안도 청소해 놓고 집에 들어와 당연하게 청소 정돈 안 해요. 아내에게 화를 내 목청을 높여 당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어느 순간에 이게 죄인 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소리 높여 짜증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아내가 참 힘든 모양이다. 다른 모습이 있고 아내가 그러지 못했으면 자기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설사 그렇지 못할 때도 말하는 톤이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악하고 높은 톤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어째 이렇게 온유하게 말을 못하는가. 어째 오늘은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셨습니까? 몹시 분주한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하다가 나중에 그 말조차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총던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하는 아, 여보 뭐 해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할 바를 하는 또래이죠. 스스로 할 바를 하였다 어찌 사례를 받겠습니까? 종이 종된 자의 태도로 아내를 모시는 거죠. 변화하죠. 사실은 그 평범한 자기 생활의 습성이 죄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정, 자연적 성정 때문에 자기가 죄라고 인식한 것들 외에 자기 자연 성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했던 모든 생활의 태도들 안에서 죄를 발견해요. 이 의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좀더그 의식이 사회 구조적 측면까지 나가기도 하고 개인 생활의 내적 측면, 습성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은 참 우리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회 전체가 악한 구조에 있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해왔던 어떤 관행의 악함을 의식해서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함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따돌림을 받죠. 누구나 다 뒷박에 밑에 한장 깔고 대를 달아요. 그런데 그게 뒷박에 열 말을 줘야 하는데 그 밑에 뭐 깔고 이렇게 한 말을 안에서 이렇게 좀 밑에 깔고 그래서 한 9할만 주고 18을 주지 않죠. 겉보기에는 18 주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뒷박을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18을 다 담기 시작했어요. 상도에 있어서 누구나 다 하는 관행이지만 거기 전에는 그렇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가 예민해져요. 관행이라는 것으로서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행도 늦기 시작하죠. 사회적 인정됐던 습관들이 있죠. 남자들이 술 한잔 걸치고 어허하는 게뭐 죄냐 했던 허세들과 쾌락의 삶이 많은 부분이 막 더럽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할 바가 못 되고 예민해지죠. 술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술로 인한 술이 자기에 미치는 내적 심성정의 변화가 너무 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간 이후에 자기가 취한 기운에 자기가 부르는 허세와 그로 인해서 돌아가는 타락한 부패한 성품의 작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 마음에 정결고한 마음에 그걸 끊어버리게 되기 시작.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코자는 그 마음의 소망 때문에 죄 인식이 더욱더 예민해지죠. 그게 바로 성화의 부정적 측면인 거예요. 성화의 적극 측면은 뭐예요? 행함으로 덕을 세워가는 측면들이죠. 근데 이것이 같이 나가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하는 것이지. 그 탄식이 죄인 됐을 때 돼지처럼 구르던 그 더러운 때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고 그냥 있으니까 더럽다. 그래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의 절망적 탄식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성화는 진행돼 갑니다. 온전치 않아 성화는 진행됩니다. 로마서 7장은 성화의 절망과 성화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한편으로는 계속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절망치 않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시작했죠? 그게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저도 세월이 흘러가고.
자, 19페이지 18문답 여러분 나눠준 자료집 보세요. 오늘 19문을 이걸 못 나가네. 19문 나가기로 했는데 오늘 나눠준 자료 있죠? 꼭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절대로 안 나눠줘요. 왜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19문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 들어갈 것인데 보세요. 자, 19페이지 제 18문 문답 1.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같이 같이 읽읍시다.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다음에 몇 가지를 통해 확인된다. 가.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실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지 보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에 의하여 선택함을 입은 자들의 심령의 보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만이 중보자이시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서 그 세 위격 가운데 왜 꼭 아들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꼭 성육하여 오셨을까? 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신학적인 답변을 해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지난 시간에 나 중보자는 자신이 중보를 하는 자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먼저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안 된다.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시는 중보자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분일 수 없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중보하신 분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고요. 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시며 그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라고 되죠. 이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로 성자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할 때 이 로고스라는 말로 이렇게 썼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자요. 그는 무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맞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마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상과 내용을 깨닫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곧 우리가 요한복음 8장과 10장 등등 14장에서 봤듯이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때 나를 보아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계시의 근원이죠. 계시의 가능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자 하면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 되어집니다. 거짓이 될 위험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허망한 생각으로 신상을 신관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게 되어져요. 따라서 실제로 계시를 통해 아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성경 전체가 곧 계시의 근거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성경 전체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 되어집니다. 다라라 중보자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 따라서 아들 하나님이 곧 중보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을 보내시는 보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죠. 마 같이 읽으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비교해 볼 때 중보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의 관계성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19문을 다룰 때 설명하게 될 것이에요. 바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적들은 그가 중보자로서 아들 하나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 행한 일 속에 그가 바로 사역과 기적이 그 아들 하나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8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확인은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 전부 그 예언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풀이하는 내용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죠. 구약의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 이미 주어진 그 15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주어진 그 내용의 계시를 기초로 그 뒤에 주께서 오셔서 그 하나하나의 예언의 성취를 이뤄가심으로 자신 누구신가를 설명해 놨으니 이 정교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누가 임의로 와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때에 쓰여진 책이냐 그거예요. 한 사람이 쓴 거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15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신약 성경은 어때요? 다시 또 기록된 거니까 전체 16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기자가 직업도 다른 사람이 각각의 때에서 쓰여진 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람됨이 증거가 이렇게 모아져 나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문을 못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잠깐 1분만 더 얘기할게요. 31문 18문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말 있죠.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있죠. 성경 다시 책을 보세요. 책 18문 답해 보게 되면 맨 끝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나와 있죠. 여기서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줄치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비춰보는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비춰보는 하나님의 외적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비춰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춰보는 하나님의 외적 형상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타락한 후에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을 했는데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그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된다는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외적 형상을 다시 실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과 힘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신분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선언해주고 우리를 딱 보호하고 막아주는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의와 의로움과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그 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형상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은 뭐죠? 원형이 되는 거죠. 원형.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원형이라. 우리는 모형이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이걸 알려면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그 지혜를 바라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바른 것인가? 그것도 그리스도의 참 형상으로서의 그분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인데 19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참 형상의 본체이신 주께서 이 땅에 아들로서 교회를 통해 오심에 그가 우리의 사람이 되시고 그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참 중보 되심에 대한 성경적 예언과 그 성취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살펴싸옵나이다. 오늘날 숱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가 참 사람으로서의 위인으로만 볼 뿐이요 선지자로만 생각할 따름이옵나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왕직과 선지자직과 중보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구속주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존재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사오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사오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오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며 또한 신실하신 또한 순결한 참 인간임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그 같은 모습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셨사오니 이 믿음을 붙들고 저에게 주신 인생의 날수대로 믿음 안에서 순례길을 실족함 없이 온전히 걸어가도록 도우시며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취소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신실함과 그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복 누림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불러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과 그의 믿음의 순례의 길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